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명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요한 계시록을 하면은 많은 신자들이 어려운 책 혹은 무서운 책,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책, 이렇게 인식이 많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전 세계 교회 가운데서 가장 사람들이 잘 모르는 성경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성경이 헬라어로 제목이 아포칼립시스인데, 이것도 역시 영어에서 아포칼립스라고 해서 계시록, 묵시록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의 종말과 지구의 재앙과 전체적인 그런 총체적인 멸망의 날, 그런 것만 생각하고 영화를 생각하고, 그렇게 좀 성경 자체에서 말하는 요한 계시록의 성경과는 무관한 것들을 많이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 속에 계속 있다 보면은 예수께서 주신 계시라고 그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이 요한 계시록이라는 책이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사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기록하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 계시록을 보다 친근하게 생각하고 또 위로의 책으로 생각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힘과 권면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사도인 요한을 통해서 주신 성경으로 충분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자주 함정에 빠질 만한 요소는 다름 아닌 상징과 또 비유와 환상, 이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기피하게 되고, 또 읽을 때 낯설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혼란스럽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비록 요한계시록의 일부분이지만 그러한 오해를 잠시 풀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사실 그 꽤 긴 분량을 지닌 한 이야기의 일부분입니다. 그 내용의 시작을 말하자면은 앞쪽으로 많이 거슬러 올라가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많이 거슬러 올라가죠. 그 4장의 내용을 또 앞선 모든 내용들을 좀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오늘 본문이 좀 더 쉽게 와닿으실 겁니다. 먼저 그 시작인 4장은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5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손에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이 세상에 실현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일곱 개의 인으로 봉해졌다는 말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인 7이 들어왔기 때문에 온전하게 완전히 아무도 뜯을 수 없게 봉해졌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급이 아닌 이상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뜯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늘이나 땅에나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아무도 이것을 건드릴 수 있는 자가 없기에 크게 대성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좀 우리는 의아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울 일인가? 하나님의 비밀을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 거 당연하지. 뭐하러 이렇게 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한이 운 이유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 단순히 그냥 알기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세상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구원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풀지 못하면은 이 땅에 그것이 실현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 소망이 없는 건가? 이 세상은 이대로 타락된 채로 그냥 내버려지는 건가? 악인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 건가? 의인들의 죽음은 기억됨이 없는 것인가? 하면서 우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어린 양이 등장해서 천사는 울지 말라고 합니다. 울지 마라. 어린 양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인봉을 뜯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일곱인이 차례로 뜯어집니다. 그리고 뜯어질 때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재앙과 심판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진행되는 장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꽤 길죠. 그래서 이 일곱째 인, 그러니까 그 일곱 개의 인 중에 마지막 인인 일곱 번째 인은 그 이야기가 더욱 깁니다. 무려 아홉 장이 그 일곱째 인의 할애가 되는데요. 어디서부터냐면은 8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8장에서부터 마지막 인인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는 저 멀리 16장에 가서야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이 일곱째 마지막 심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가 얼마나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내용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중대한 부분에 속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대한 부분 중에서도 또 중대한 그 노른자가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일곱 나팔, 아니 죄송합니다. 일곱 인이, 일곱 개의 인이 뜯어지는 스토리가 워낙에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 속에서 더 중요한 얘기로 다뤄지는 일곱 번째 인이 뜯어지는 얘기에서 오늘 이야기가 속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 속에 또 중요한 것, 정말 계란의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11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처음에 발생한 현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발생한 현상은 천사가 일곱 명이 나타나서 일곱 나팔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준비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수 7이 두 번 등장해서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막 예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나팔은 고대 그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항상 부는 그런 나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것은 전쟁과 심판을 예고하는 나팔이죠. 그래서 그 나팔이 불어질 때마다 하나씩 재앙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나팔이 일곱 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곱 개 중에 처음 네 개는 그냥 쭉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데 네 개가 다 나온 뒤에는 세 개가 남죠. 일곱 개니까요. 근데 이 나머지 세 개가 나오기 직전에 딱 칸막이가 들어갑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뮤지컬로 치면은 막 사람들이 노래하면서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인터미션이 있는 겁니다. 쉬는 시간. 하지만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라 다음 공연을 기다리게, 준비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그게 바로 어디냐면은 8장 13절입니다. 잠깐 보시면 좋은데요. 8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어떠한 종류의 인터미션이 나오냐면은 재밌게도 독수리가 나옵니다. 아주 큰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가면서 소리를 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은 그것을 봤다고 합니다. 또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독수리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잘생긴 미국 독수리가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그 상징의 머리에 하얀 털 있고 눈 부리부리하고 잘생긴 그런 독수리가 아니라 이 독수리는 우리가 옛날부터 뭐 아침에도 토요일에도 재방송하는 동물의 왕국에서 나오는 그런 사바나에 사는 거대한 그 대머리 독수리, 시체 파먹는 그런 독수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머리 독수리가, 시체 파먹는 독수리가 거대한 날개를 펴고 하늘에 날아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있다. 왜냐하면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좀 소리로 상상하시면 좋은데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울부짖는 소리처럼 화 하면서 이렇게 하늘에 울려 퍼지는 소리가 온 세상에 다 퍼지는 겁니다.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하는 말이죠. 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팔이 4개 울리긴 했지만 나팔이 7개였기 때문에 아직 3개가 더 남았기 때문에 너희한테 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이 7개의 나팔 중에서 4개를 먼저 말한 다음에 나머지 3개를 따로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독수리가 등장한 것은 이 나머지 세 나팔이 얼마나 극심한 전쟁의 현장이요, 얼마나 참혹한 시체들의 향연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그냥 온 것이 아니죠. 맛있는 시체가 있기 때문에 온 겁니다. 뜯어먹고 싶은 시체가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시겠네, 곧 시체가 모이겠지 하면서 하늘에서 이렇게 날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세 가지 나팔, 남아있는 세 개의 나팔 중에 속한 본문인데요. 몇 번째 나팔이냐면은 두 번째 나팔입니다. 이 남아있는 세 나팔 중에서 두 번째 나팔. 그러니까 마지막 한 나팔만 남겨두고 바로 직전에 나온 나팔인 거죠. 세 나팔 중에서 두 번째니까요. 그래서 이두 번째 나팔이 불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9장에서 괴물 같은 마병대가 일어나서 입에서 나오는 불과 또 꼬리에 달린 독사 같은 그런 머리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앙이 일어나도 사람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고 절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완고한 마음을 지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본문의 내용을 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 게 바로 오늘 본문 11장 1절부터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장 1절의 말씀은 우선 요한이 힘센 천사를 먼저 만나서 그 천사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 얘기입니다. 어떤 명령을 받았냐면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워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측량하라는 말은 고대 구약 시대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표현인데요. 먼저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환상 중에 에스겔이 그것을 측량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 측량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 새로운 성전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아심받고 높이가 얼마고 넓이가 얼마고 다 알고 또 그것을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그 안에서 거하셔서 떠나지 않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이 측량하라는 명령은 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 아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증거의 말씀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않고 내버려두라고 했다는 것이죠. 왜 내버려뒀는가를 알기 전에 우리는 잠깐 이 성전과 제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전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겠죠, 당연히.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은 요한계시록 내에서 성전은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성전은 도대체 무엇인가 했을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바로 연결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와 한 몸이 된 하지만 아직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가서 21장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그 성이 내려왔을 때는 그 안에 지금 여기와 달리 성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없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 직접 친히 그 안에서 성전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날에는 성전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때는 아직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전이죠. 아직 지상의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직 지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단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당연히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제단이 먼저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서 제단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으로 향기롭게 타올라서 올라가고 또 그 제단 밑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바쳐서 마치 사도 바울처럼 전제와 같이 부어진 바 된 성도들의 영혼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서 모세는 성소 제단에 제물의 피를 다 대접으로 쏟습니다. 제단 밑에 쏟습니다. 그것처럼 성도들의 영혼이 지금 신약시대에는 자기 생명과 피가 전부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단 밑에 하나님 앞에 다 부어진 바 되고 바쳐진 바 되었다는 의미로서 이 제단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사용된 제단도 역시 성도의 기도와 생명과 삶과 모든 것이 다 전체로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러한 장소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아까 잠시 설명을 멈추었던 측량하지 않은 바깥마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않고 이렇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만 측량했는가 의문이 생기죠. 왜 이렇게 바깥마당을 내버려 두었냐면은 2절 말씀해 보면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일부를 이방인에게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방금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하셨는데 버리셨죠.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것이 바로 지상에서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을 받는 동시에 아직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핍박해도 본질상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그 교회가 거뜬하게 측량되어서 멀쩡하겠지만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핍박이 있고 많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바깥들을 짓밟는다고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 그냥 요한계시록 자체에서만 갑자기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왜 우리가 보호를 받는 듯하다가 고난을 받지 하면서 놀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구약에서부터 근거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냐면은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는 7장과 또 여러 다른 부분에서 성도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성전이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핍박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 동안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구약시대부터 예언한 것을 이제 와서 놀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마치 군림하는 것처럼 짓밟힙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이 원래는 이런 장소가 아닙니다. 원래 이방인의 뜰은 성전에서 한 중요한 구성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방인의 뜰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와서 경배하는,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보면은 맨 성전 안쪽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는 제사장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거룩한 성도인 이스라엘 남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남자들 뒤에 이스라엘 여자들이 있고, 그 뒤에 맨 바깥에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함의 정도를 상징하는 것에 따라서 거리가 점점 성소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 공간이고, 그 안에 있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왜 여기서는 이방인들이 예배 장소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핍박하는 곳으로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신약의 교회가 더 이상 구약의 상황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한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더 이상 구약시대와 달리 너희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아 들어라 하면서, 너희가 예전에는 마치 성전에 막힌 담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들에서 예배하는 먼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육체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이방인 것에 상관없이 유대인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우냐.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던 너희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서 동일한 성도의 신분을 얻게 해주었다. 더 이상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다 라고 선언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신약시대 교회에는 이방인이 따로 구별돼서 예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방인의 뜰은 더 이상 이방인이 와서 예배할 자리가 아니라 동일한 성도가 어디든 자유롭게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여기 이방인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 이방인은 하나님 믿는 이방인이 아니란 말이죠. 세상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약시대와 다르게 이제 신약시대지만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지고, 여기서 이방인이란 말하면 그리스도와 관계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죠. 그들이 교회를 42달 동안 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42달이라는 기한이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이상해서 우리가 좀 헷갈리게 되죠. 도대체 왜 42달일까? 이 42달을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42달이면 몇 년이 되죠? 1년이 12달이니까 3년 반이 됩니다. 이 3년 반은 다니엘서에서 이미 예언된 기간입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성도가 핍박받는 기간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1년, 두때 2년, 그리고 반때 반년 해서 도합 3년 반의 기간 동안 성도가 핍박을 이방인으로부터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여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왜 하필 3년 반일까? 왜 하필 3년 반일까 하는 이런 애매한 숫자가 왜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한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3년 반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먼저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의 활동 순서와 그 시기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유대인의 어떤 명절이었고 유월절이었고 초막절이었고 또 안식일이었고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서 예수님이 정확히 몇 년 동안 사역을 하셨을지에 대해서 아주 충분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것을 솔로몬 왕 때의 유다 이스라엘 왕의 통치력 계산법으로 계산하면은 정확하게 3년 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42달 곧 3년 반의 성도의 핍박 기간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동안 이방에 의해서 핍박받았던 그 기간 똑같이 성도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똑같이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인 교회를 짓밟는 일은 비록 측량하지 않은 바깥 마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는 것이고 또 다시 말하자면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에 따라서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러 가던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의 교회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지 않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합니다. 사울은 예수님 그때까지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도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네가 핍박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원리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를 핍박하면은 그것은 곧 그리스도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교회를 짓밟는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미리 경고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이 둘러싸이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은 그날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알아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말씀은 이미 다니엘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충분히 예언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오늘 본문을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박해를 받는 기간이 또 한 번 더 이어집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일단 그 기간을 다루기 직전에 그 기간의 주인인 두 증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증인 역시 교회를 의미하는데요. 이 두 증인은 4절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가기 직전에는 그들의 인상착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3절에 그 굵은 배옷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또 1260일을 예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굵은 배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나온 예시대로 회개할 때 입는 옷이죠. 굵은 배옷은. 회개하고 애통하고 슬퍼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은 잔치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의 죄악과 세상의 정의 없음을 보고 한탄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바로 이 두 증인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은 교회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증인이 두 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증인이 그 증언의 효력을 얻으려면은 반드시 최소 두 명이 모여야 된다는 것을 그 원리를 차용한 것입니다. 반드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할지니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최소 증인의 단위인 두 명의 증인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증언은 아주 확실한 것이죠. 두 명의 증인이 성사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들이 예언하는 기간은 1260일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습니다. 1260일을 달로 계산하면 한 달 한 달 이렇게 계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42달이 됩니다. 동일한 기간이죠. 그래서 이 날 1260일 역시 3년 반이 됩니다. 3년 반 동안 두 증인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에 증언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별명이 있죠. 4절에 아까 보시면은 두 감람나무 혹은 두 촛대라고 나옵니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데 이 두 촛대에서 이 촛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촛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촛대는 원래 정확히 번역하면은 순금 등잔대입니다. 성소에 있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일곱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진 그 성소에 있는 등잔대, 등불을 밝히는 그 등잔대인데 성전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성소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감람나무와 함께 등장했다는 것은 이 예언이 구약의 기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감람나무와 촛대의 환상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구약 선지자 스가랴의 책이기 때문이죠. 스가랴서에 보면은 환상이 나오는데 스가랴가 본 환상에 의하면은 오늘 환상과 조금 다르게 감람나무는 두 개가 맞는데 촛대 그러니까 등잔대는 하나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등잔대에 두 감람나무가 곁에서 기름을 계속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주님 도대체 이게 환상이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해석을 알려주는데 바로 포로 귀환 이후에 새로 성전을 짓고 있었던 다윗의 후손 스룹바벨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촛대 등잔대가 바로 스룹바벨이자 그가 짓고 있는 성전 둘 다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스룹바벨인 그 등잔대에게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라고 스가랴가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말해주죠. 그 두 감람나무는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명이다.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명에 의해서 다윗 왕의 후손이 성전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옹립 과정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맨 처음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은 성전을 처음 건축한 인물이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그 솔로몬 왕이 처음 왕위를 받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을 때 한 사람한테서 기름 부음 받지 않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왕위에 올릴 때 이렇게 명령합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가서 두 명 다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라. 선지자와 제사장 모두 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가서 솔로몬 한 사람에게 양쪽에서 기름을 쫙 부어주는 겁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다루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말 그대로 선지자죠.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사람인데 우리는 이것으로서 솔로몬이 율법과 선지자에 의해서 증언을 받고 세움을 받은 성전 건축자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과 선지자에 의해서 증언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예표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스룹바벨의 환상, 두 감람나무가 기름을 공급하는 한 촛대 이 환상은 다윗 왕의 후손인 스룹바벨이 솔로몬 때 지어졌지만 파괴됐던 성전을 다시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세우심을 받아 건축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오늘 요한 계시록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어지죠. 촛대는 분명 하나였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개가 됩니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와 결합되어서 서로 함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왜 이런 형태가 나왔느냐 하면은 신약의 교회는 더 이상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 자체, 교회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그들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감람나무라고 표현되는 것이고 또 그들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기 때문에 촛대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특별한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은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은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또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무서운 경고가 나옵니다. 하나님 백성 건들기만 해봐라 너희들 다 불타서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받은 권세와 보호하심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아무도 이들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이 듣기 싫어서 한번 어떻게 해보고자 하면은 그들의 입에서 불같은 말씀이 나와서 그들을 원수를 태워버립니다. 이 말씀은 역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자신을 죽이려는 50부장들이 올 때 내가 만약 진짜 하나님 사람이면은 나를 해하려고 온 너희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워버릴 것이다 했을 때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에서 그 말씀이 나오죠. 엘리야를 선지자를 해하기 위해서 온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전부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이죠. 또한 이들이 가진 권세는 6절에서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건 역시 엘리야가 아합 왕 시대 때 하늘을 닫아서 내 말이 없으면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릴 것이다 했던 말이 여기서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예수님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과 또 야고보서의 증언에 의하면은 엘리야가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늘을 닫았던 기간 역시 3년 반이었다라고 증언됩니다. 오늘 나온 본문의 기간과 똑같죠. 그리고 그들은 또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6절 말씀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또 아무 때든지 원하는 재앙으로 다 땅을 친다고 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내린 사람인 모세의 모습이죠. 애굽 땅을 하나님의 열 가지 재앙으로 치는 그 모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증인의 모습에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의 모습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하신 대로 나의 증인이다 라는 말씀을 담지하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나의 증인이요, 나의 권세를 받아서 세상의 심판과 정죄를 행하는 인물들, 그런 특별한 권세를 받은 인물이 바로 너희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무도 손댈 수 없게 내가 보호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호를 받는가 했더니 7절 말씀에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한 짐승이 무적행 저 깊은 땅의 심연으로부터 올라옵니다. 이것은 사탄의 수화를 상징하는 세상의 권세를 의미하는데요.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증인과 더불어 전쟁하고 이겨서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그 증인을 죽입니다. 어떻게 된 건가 싶죠. 아까 그렇게 보호하심을 받더니 이제 와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다니. 왜 앞뒤가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체가 농락을 당합니다. 8절 말씀 보면은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어서 아주 장사 지내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렇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더욱더 크나큰 모욕이고 또 중대한 범죄입니다. 전쟁을 해도 이렇게 하는 것은 드뭅니다.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두 증인에 대해서 얼마나 원한과 미움과 분노가 가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웬만한 분노 가지고서는 이렇게까지 처리하지 않죠. 도대체 얼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쌓여야 그 사람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성읍 길바닥에 시체를 내버리고 사람들이 구경하게 만들겠습니까? 엄청난 분노가 이 두 증인을 향해서 속에서 끓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읍은 8절에 소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또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었다라고 묘사가 됩니다. 영적으로 왜 소돔과 애굽이란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소돔은 죄악의 온상이제 상징으로 성경에 등장하죠. 게다가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죄악의 땅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성은 세상이지만 영적으로 말하자면 비유하면은 소돔이요 또 애굽 땅과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성은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이름 바벨론 성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원수 중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그 바벨론, 그것이 바로 세상 전체를 상징하기 위한 표현으로 사용됐고, 또 영적으로 하면은 오늘 본문에 의해서 소돔 또는 애굽이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두 증인이 죽은 것처럼 과거에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의 죽음은 괜히 개죽음이 아니라 괜히 권세받고 정말 힘있는 척하다가 개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밟은 것뿐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오셔서 권능을 행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큰 위력을 행하셨지만 그 결말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인 것처럼 신자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간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너희가 권능을 행할 것이지만 동시에 핍박도 받아서 결국에 죽기까지 그리스도께 충성할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숙명입니다. 하지만 이어서 이제 소망이 나오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둠이 있기는 합니다. 9절 말씀 보면은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흘 반은 아까 우리가 계속 말했던 3년 반을 좀 짧은 버전으로 말한 것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짧은 버전으로 사흘 반이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그렇게 오랫동안 비참할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소망을 주는 것이죠. 물론 너희가 예언했던 기간 3년 반만큼의 기간 동안 또 3년 반은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죽게 되겠지만 그 기간은 짧을 것이다. 문자적으로 짧다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짧은 것이고 하나님이 신속히 오셔서 길게 내버려 두지 않고 신속히 오셔서 너희의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 3일 반만 참고 인내하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1260일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예언한 기간과 또 지금 죽고 나서 3일 반이 나왔죠. 그러니까 똑같이 3년 반, 3년 반입니다. 양쪽으로. 이 3년 반, 3년 반이 양쪽에서 합해지면 숫자 몇이 되죠? 7이 됩니다. 온전한 숫자죠. 7. 그래서 사실 이 온전한 기간 동안 신자는 세상에 살면서 권능도 행하고 동시에 핍박을 함께 받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만 받고 기쁨만 있고 권능만 있고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겸하여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일 반이 지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이 시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음을 이기고 일어납니다. 두 증인이 부활합니다. 구경한 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가 분명 죽였는데 저거 어떻게 살아났지? 저 원수들이 어떻게 살아났지? 하면서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 땅을 모든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만드신 그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이 가나안 땅에 들렸을 때 그 가나안 모든 민족의 마음이 녹고 두려워서 낯이 창백해지고 무릎이 막 떨려서 부딪히고 그런 두려움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과 사랑을 보니 도저히 대적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저들을 위하시니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구나. 저들은 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면서 큰 두려움이 온 것이죠.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존재들이구나. 죽였는데도 살아나다니.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 보면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두 증인을 명령하십니다. 그들은 영광 중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구경을 합니다. 원수들의 목전에서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이들이 진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들이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죠. 진 건 너희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바로 그때에 이제 큰 지진이 나고 이 바벨론 성 10분의 1이 무너져서 그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라고 나옵니다. 성의 10분의 1밖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지만 아직 나팔이 하나 남았죠? 그 나팔 때문에 아직 온전한 심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10분의 1만 무너진 것이고요. 그렇지만 동시에 7,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온전한 숫자 7이 포함되어 있는 이 숫자만큼 죽었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한 죽음과 심판이 임했다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아직 다 오지 않았지만 이제 다 왔다. 끝났어 너희.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속히 14절 말씀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고 합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속히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 백성은 다 구원받고 하나님 보호하심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땅을 봐줄 게 없습니다. 땅은 봐줄 공간이 안 됩니다. 자기 백성이 이제는 없습니다. 이제는 속히 멸하기만 하시면 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마치 홍수 직전에 노아의 방주 안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다 들어가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모든 물을 다 터뜨리시고 세상을 멸하신 것처럼 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아직 있을 때는 천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했지만 롯이 소돔 땅을 탈출했을 때는 그 성읍에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린 것처럼 장자를 멸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바르고 나서 그 밤중에 애굽 전체를 치신 것처럼 홍해가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기까지 홍해는 계속 길을 내어줬지만 그들이 다 건너가고 나서는 애굽 사람들을 다 쳐서 환몰시켜버린 것처럼 자기 백성이 온전히 안전해지고 나서 하나님은 심판을 가감없이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사실 신자에게 빚지고 있는 겁니다. 신자가 없으면은 세상이 이미 볼장 다 봤죠.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지 않는 것은 아직 자기의 구원받을 회개할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아직 가라지를 거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라지 뽑다가 내 곡식까지도 같이 뽑을까 봐 그것 때문에 세상을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신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 안에 있는지 하지만 그 동시에 세상에 살면서는 얼마나 큰 극심한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온탕에 있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냉탕에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이상해지면 안 되고요. 이걸 볼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큰 구원의 기쁨과 복락을 누리는 것 같다가도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나는 죽은 것 같지? 왜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나는 초라해지고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고 왜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내 마음속에 그래도 기쁨이 있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그 상황이 있을 때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직 세상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그러하신 것처럼 권세를 행하는 동시에 핍박과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영광입니다. 또 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와 핍박을 받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아주 담대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아까 제단에 나왔었죠. 성전 안에 제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전체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에 박해도 있을 것이고 또 권세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예수님에 대한 증언도 떳떳하게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몸과 정서를 바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또 예배를 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고 또 영문 밖으로 쫓겨나셔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전철을 밟아서 제단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고 그 산 제물 된 증거로서 세상에서 쫓겨나 죽임을 당하는 자리까지 갈 겁니다. 이것에 참여해야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러니 소망을 잃지 말고 힘들어도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일 반만 기다리면 된다잖아요. 우리 다시 살리신다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시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두 증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심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신자가 그리스도의 참여한 자로서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거룩하고 고귀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놀라운 존재들이지만 동시에 세상에 있는 동안은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또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자리까지 우리가 함께 나아감을 그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됨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런 양상이 나타날 때에 이상하게 여기거나 너무 놀라거나 너무 낙심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인해서 큰 위로와 힘과 소망과 기쁨을 얻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능력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도 함께 하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감사할 것을 감사하고 또 구할 것을 구하고 그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주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